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법원이 간첩 혐의로 중국계 미국인 한 명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이란 법원이 어제 밝혔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중국과 미국 이중 국적자인 미 프린스턴 대학 연구원 셰왕 씨로 왕 씨는 지난해 8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법원의 온라인 매체인 미잔 온라인은 왕 씨가 미국과 영국 기관들을 위해 매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간첩 활동에 연루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측도 왕 씨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가 유라시아사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 정부가 날조된 혐의를 씌워 미국 시민과 외국인들을 계속 가두고 있다며 불법 구금된 미국인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어제 실시된 비공식 국민투표에 약 700만 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98%가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야당이 조직한 어제 국민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새 헌법기구 구성에 강하게 반대하며 헌법을 수호할 것을 군에 촉구했고 마두로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은 이 국민투표가 위헌이라며 오는 7월 30일 실시되는 개헌위의 선거를 위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기관을 해산할 권한을 갖는 개헌위의 선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몇 달간 반정부 시위가 계속돼 약 100명이 사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언론들이 자신의 아들과 러시아 변호사와의 만남을 다루면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토론의 질문을 미리 입수하고 이메일 수천 개를 지울 수 있었다며 가짜뉴스 매체들이 자기 아들을 괄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에 올린 별도의 글에서는 가짜뉴스 매체들이 이름도 없는 가짜 소식통에 편향적이고 사기성이 있는 보도로 민주주의를 왜곡한다며 미국 언론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군사 분계선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군사당국 회담을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현재 단절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 적십자사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오는 8월 1일 판문점 한국 측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오늘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한편 한국 측의 동시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출범한 한국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접촉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웃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중국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9% 늘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와 같은 수치로 애초 예상치는 6.8%였습니다.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을 뜻하며 경제성장률은 GDP 증감률의 기반에 상존됩니다. 전문가들은 2분기 결과에 근거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티은행은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6.6%에서 6.8%로 올렸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설정한 바 있었습니다. 브렉시트를 위한 영국과 유럽연합 EU의 2차 회담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합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관련 논의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EU 대표는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간다면서 오는 20일 회담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뒤 양진영 시민의 지위 문제, 탈퇴 합의 기분, 그리고 북아일랜드 지위 문제 등 논쟁이 되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17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당국이 오는 추석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북측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계 은행과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준비해야 한다고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이 주장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한국 정부와 적십자 당국이 북한 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다가오는 추석을 계기로 오는 10월 4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을 17일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김선양 회장 직무대행의 발표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한국 측에는 많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가족 상봉을 고대하고 있으며 북측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측이 한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는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다면 지난 2015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상봉 행사가 재개됩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와 함께 한국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북측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공식 발표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북한이 한국 국방부의 제의에 응할 경우 남북은 지난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을 가진 지 약 33개월 만에 군사당국 차원의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당시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북한은 바로 다음 날 군사당국자 접촉의 전말을 공개하며 무산된 책임을 남측에 돌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국방부의 남북회담 제의에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의 제의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진정성이 있는 제안에 호응에 나와야 합니다. 남북이 마주 앉는다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북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로 두 회담을 제안했으며 이 두 가지 사안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 협력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로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와 당국은 적십자 회담과 군사당국 회담에 대한 북측의 회신을 판문점 남북 연락 통로와 서해 군 통신으로 해달라고 요청해 남북 간 비상통신수단 회복을 간접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전격 제한한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향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단 회담에 응하면서 실리를 챙기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안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 조치입니다.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안이 한반도에서의 초기적 단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7월 27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 군사 분계 선상의 어떤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 이런 제안을 놓고 봤을 때 시점상 일단 빨리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정도는 제의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또한 당사자들의 고령화로 남북 간 가장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라며 이를 위해 적십자 회담을 함께 제안함으로써 남북관계 복원의 첫 단추로서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제안에 경제협력 대화가 빠진 것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고려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때문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경협을 다시 재개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그런 제재라든가 그런 국면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과 공감대를 이뤄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최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도 비판의 수위가 낮았고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한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겠지만 김정은 정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군사 분계선에서의 상호 비방 중단을 얻어내기 위해 실리적으로 접근할 소지가 크다는 관측입니다.
6.15라든지 14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승계한다든지 또 인도적인 문제는 자신들도 언제든 논의할 시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실리구축 조치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이미 뭐 군사적인 실리구축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도 한국 정부의 어떤 제의를 완전히 거부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사당국 회담에서 북한과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경우 이를 이후 일정으로 제안한 적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합의하는 데 밑거름으로 활용하려는 게 한국 정부의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집단 탈북 여종업원 12명의 송환 문제가 관건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북한은 중국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아마 전제 조건화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접촉은 난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북한이 적십자 회담보다는 군사당국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일단 회담에 응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행정부 안팎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대중국 압박 기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10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조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연구기관인 C4AD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중국의 한 기업이 등장합니다. 단둥 즈첸 금속회사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2013년부터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난해에는 북한산 석탄 수입으로 연 매출 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수출된 전체 북한 석탄의 9.19%가 이 회사를 통했다고 C4ADS는 밝혔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이 회사가 중국의 온라인 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에서 북한산 석탄을 활발하게 판매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알리바바에 게시된 글은 이 회사가 북한산 무연탄과 조개탄, 흑연을 판매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단둥 즉첸 금속회사는 13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 발의된 법안에 포함된 중국 기업 10곳 중 한 곳입니다. 코리 가드너 소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단둥 즉첸 금속회사처럼 북한과의 거래가 활발한 중국 기업들을 미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BOA가 인터넷 검색 사이트 등을 이용해 나머지 9개 기업을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모두 주소지가 중국으로 석탄과 철, 철강 등 광물과 합성 섬유 등을 주로 취급하는 무역회사들이었습니다. 광물을 취급하는 회사들은 현재 유엔 안보리가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북한 석탄 등을 사들여 중국 시장에 유통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섬유 등을 취급하는 기업들도 최근 수출 비중이 늘고 있는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가 법안을 발의하면서 중국 기업을 명시한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행정부도 최근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치고 있습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willing to look at third party sanctions and look at other nations and sanction them if they are involved in activities that help.
미국은 3자 제재를 검토할 의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을 돕거나 자금을 충당하는 활동을 하는 나라들을 찾을 것이란 겁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한 것도 이런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지난 13일에도 중국 기업들에 대한 최근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가 제3자 제재의 범주에 들어간다며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언론 보도에서도 감지됩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미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부의 한 관리는 이 통신에 중국의 북핵 억제 노력이 미흡하다며 중국의 소규모 금융기관이나 북한과 연관된 중국의 위장회사가 새로운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의 강경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측은 수사 결과 중국 기업들의 북한과의 위법 거래 증거가 확보되면 금융 제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는 트럼프 정권이 중국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제재 미흡을 이유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며 당분간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입니다.
미국이 처음만큼 참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하는 역할 자체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국을 좀 더 밀어붙이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당은 제한적으로 10개만 했지만은 더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은 강경적으로 갈 거다. 대화보다는 이 상황이 되면은.
최강 부원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당분간 강경 분위기로 흐를 것이라며 향후 미국과 북한이 서로 부딪히는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란 변수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심대한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동안 자제해온 정책적 방안을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그 중국과 조금 전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의 전략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동안 쓰지 않았던 카드도 쓰겠다. 그러니까 첫째, 중국 너희들도 우리의 그러한 어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제대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죠.
김 교수는 다만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정유 유입을 차단하지 않는 한 북한이 느끼는 아픔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편 미 행정부가 수사 중인 중국 기업은 라오닝성 단둥시를 근거로 하는 무역회사 단둥지청금속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수사 허가를 받아 이 무역회사와 관련된 회사가 미국 등에 보유한 8개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를 조사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지난해 9월엔 당시 바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과 위법 거래를 한 중국 단둥 훙샹 실업에 대해 금융 제재를 단행하고 최대 주주인 마샤 우흥 등을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또 평화협정을 체결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주장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최고위층에게 제시할 외교적, 군사적 요소가 담긴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여전히 중국이 열쇠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지금은 중국과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현상 유지를 타파해야 할 때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도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의 계획은 미국이 중국에 북한 정권 인정과 정권교체 정책 포기,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주한미군의 일부 변화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신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엄격한 제한을 요구해야 하며 이는 현 상황에서 북한 핵을 동결하고 국제사회와 중국이 이를 집행하는 방식이라고 게이츠 전 장관은 밝혔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생존에 필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운반 체계를 아주 단거리로 유지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떠한 외교적 해결책에서도 핵무기를 10개에서 20개로 제한하고 더 이상의 핵무기나 더 진전된 운반 능력을 개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찰에 북한이 동의해야 할 것임을 중국에 다짐받아야 한다고 게이츠 전 장관은 밝혔습니다. 특히 만일 중국이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이 싫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해야 한다며 중국에 더 가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이 같은 대안으로 한국과 일본, 태평양에 배치한 미군 함정들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등 아시아에 미사일을 대규모로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서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보이는 어떠한 것도 요격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외교적 해결책으로 모자란다면 북한 정권을 봉쇄하기 위해 취해야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중국에게 그런 계획의 의미는 명확하다며 그런 모든 대책들은 중국에게 적대적으로 보일 것이며 중국의 군사적 대응은 큰 비용을 치를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의 이 같은 제안은 미국 정부 입장과는 다른 겁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동결이나 도발, 중단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가 대화의 출발점이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방위 조약인 조중 우호 원조 조약이 체결 56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북중 관계는 조약 폐기론까지 거론되는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 혈맹이었던 두 나라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은 북한과 중국이 맺은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북중 조약은 지난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김일성 주석과 저운라이 중국 총리가 서명하면서 체결됐습니다. 조약 이조에는 체결국 가운데 한쪽이 침략을 받으면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침략을 당하면 중국이 군사 개입을 한다는 내용으로 북중 관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조약 56주년을 맞은 지난 11일 평양과 베이징에서는 연회 등 기념행사는 물론 성명조차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이 조약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재 북중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Chinese do not play up the treaty anymore. As you know,
중국 시진핑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관계가 처음부터 냉랭했던 건 아닙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중국은 이틀 뒤 성명을 통해 앞으로 당 국가 인민 간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공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듬해 7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왕자료의 부장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8월에는 당시 북한의 실력자였던 장성택이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을 만나 북중관계와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2015년 9월에는 최용해 당비서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을 면담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중국의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열병식이 끝난 뒤 군중을 향해 손을 맞잡고 지켜드는 모습까지 연출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국경의 핏줄로 옥초같이 뭉쳐있는 한 최후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북중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급 인사교류는 지난해 10월 류젠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평양 방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6년이 넘은 아직도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얼굴을 맞대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1949년 수교한 이래 양국 정상이 만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중관계가 악화된 요인으로 장성택 처형과 핵실험 그리고 대북제재 등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장성택은 2000년대 후반부터 라선지구와 황금평 개발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12월 라선 경제무역지대 토지를 외국에 팔아먹은 매국 행위를 했다며 장성택을 정격 처형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장성택 처형이 북중관계를 악화시킨 큰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인맥을 갖고 있던 사람은 유일하게 장성택이었죠. 처형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 취하는 자가 바로 김정은이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장성택을 제거했고 여기서부터 나빠진 건 사실이죠.
특히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은 북중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베이징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2009년, 2013년, 그리고 2016년 등 모두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의 최대 돈줄인 석탄 수출을 차단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5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또 2월에는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조치로 북한의 외화 수입은 1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외화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고 수출이 절반으로 반토막이 나는 거고 또 석탄 자체 산업이 침체됨으로써 북한의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중국은 또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기름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내 기름값이 지난달 최고 2만 원까지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15,000 원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올봄 휘발유 가격이 킬로그램당 6,000 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오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름값이 오른 배경에 중국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리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대북 석유 공급을 10에서 15% 정도 줄여 기름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ut back the oil, say 10 or 15%.
석유를 둘러싼 북중 갈등은 두 나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황구시보는 4월 12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중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인내의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혈맹인 북한과 중국 관계가 이제 철저히 국익을 따지는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변했다고 지적합니다. 또 북중 관계 핵심인 조중 우호 원조 조약도 사실상 사문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합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오늘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은 한국 정부로서도 큰 우려사항이라고 밝혔고 이에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당국자들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의 이번 한국 방문은 올해 유엔 총회에 제출할 예정인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구 기금이 북한에 대한 5개년 지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북한 가임 여성에게 성 보건 분야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 계획 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인구기금 UNFPA는 2021년까지 자체 예산과 외부 지원을 포함해 북한에 1,150만 달러의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VOA에 공개한 대북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예산의 43%인 500만 달러는 성과 생식 보건 분야에 투입됩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북한 보건성, 교육위원회 등과 협력해 450만여 명의 북한 가임 여성에게 생식 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피임약 등 가족계획 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북한 당국이 포괄적인 국가 생식보건 전략과 사업을 개발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여성들의 출산에 필요한 기초용품과 필수의약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북한교육위원회와 함께 북한 대학의 임산부의 출산을 돕는 산파학 과정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구 기금은 또 60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 인구 동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 통계 관련 기관이나 관계자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구 주택 조사나 설문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인구 역학과 지속 가능한 발전, 생식 보건, 청소년, 남녀 평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김일성 대학 교수진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구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고령화, 생식보건과 관련해 북한 국가사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유엔인구기금은 특히 내년에 북한 당국과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센서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북한 당국과 함께 인구센서스를 실시한 이후 10년 만입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 600만 달러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센서스는 북한의 인구 총수와 주민들의 주거 환경, 생활상 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 현상과 생활상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지난 1985년 대북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북한 생식 보건과 인구 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텔레비전에 출연했던 여성이 북한의 선전 매체에 등장해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정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어제 자신을 전혜성이라고 밝히고 지난 2014년 1월 탈북했다가 지난 6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밝힌 여성이 출연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이 영상에서 한국의 종합편성 채널 TV 프로그램에 임지현이라는 가명으로 출연한 적이 있으며 자신은 방송사가 시키는 대로 북한 사회를 비방하고 헐뜯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한국으로 갔지만 돈을 벌기 위해 술집 등을 떠돌아다녔고 돈으로 좌우되는 한국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해당 인물의 재입국 여부와 입국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영국과 유럽연합 당국이 오늘 두 번째 탈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양측이 이혼 합의금이라고 부르는 이 자녀 분담금 납부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상황 좀 보겠습니다.
예.
중국 경제가 기대보다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내통 의혹에 시달리는 이 장남을 옹호하면서 미국 언론이 편향적인 보도를 한다면서 비난했는데요.
예.
관련 소식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관련 소식을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실무협상이 오늘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측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2차 탈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상은 앞으로 나흘 동안 계속되는데요. 영국이 당초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약속했던 이 재정 분담금을 탈퇴 이후에도 계속 내야 하는지 아닌지, 낸다면 어느 정도 부담을 이어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이 돈 문제가 최대 쟁점이고요.
예.
이어서 영국인과 유럽연합 시민들의 거주, 취업권을 서로 인정하는 시민 권리 보장, 이렇게 두 가지 의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길 양측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번 2차 협상의 큰 쟁점은 앞서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만 이혼 합의금 이 돈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권 보장 문제. 자 먼저 그렇다면 시민권 보장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분담금 문제와 시민 권리 보장은 이 영국의 EU 탈퇴 협상 개시 당시부터 핵심 이견 사항이었는데요. 예. 이 시민권 보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EU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이 1차 협상에서 이 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예.
당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외국인이라도 영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교육과 건강보험, 연금 같은 복지 부문에서 영국 사람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을 유럽연합 측에 전달을 했는데요.
예.
오늘 2차 협상 개시에 맞춘 기자회견에서 영국 측 수석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부의 그 장관이 시민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이고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영국과 다른 EU 국가 시민들의 거주권을 이제 상호 보장하는 문제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진전이 기대되는 부분이군요. 이 분담금 문제는 여전히 쟁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EU에 대한 그 영국의 분담금 납부 약속 이행 문제를 놓고 양측이 의견 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예.
유럽연합 측은 영국이 내야 할 돈이 최대 1,000억 유로, 미화로 한 1,140억 달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영국 측은 탈퇴 이후에는 막대한 분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 같은 분담금 문제를 외신들은 이혼 합의금이라고 부르면서 2차 협상 성공을 가로막을 난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이 데이비스 장관이 이끄는 영국 측 협상단과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가 이끄는 유럽연합 측이 꾸준히 회의를 열어서 의견차를 좁히는 노력을 진행한 뒤에 오는 목요일 20일에 협상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예, 물론 쉽지 않은 쟁점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설명해 주신 시민 권리 보장 또 분담금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남아있습니까?
예, 두 가지 선결 사항에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룬다면은 다음 단계 협상에 들어가는데요.
예.
여기서는 뭐보다 중요한 핵심 의제가 다뤄지게 됩니다. 예, 탈퇴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 단일 시장 접근권을 보장할 것인지, 보장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인지, 양측의 무역 협정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계속되는 협상에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못 이룰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협상 기한이 2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 탈퇴 협상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한 게 지난 3월 그 30일이니까 그로부터 2년 뒤인 오는 2019년 3월 30일이 시한인데요. 이때까지 양측이 구체적인 사안에 최종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영국은 조건 없이 조건에 관계 없이 자동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예.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가 올 2분기에도요 7%의 근접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6.9%를 기록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예.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성적인데요. 전문가들이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을 통해서 전망한 성장률은 6.8%였습니다.
예. 그런데 앞선 1분기 성적도 기대보다 좋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 국제통화기금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가요.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6.6%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지난 3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이 전인대에서요. 리커창 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이보다도 낮은 근래 최저치인 6.5%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후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이 이런 연간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6.9%였고요.
예.
오늘 발표된 2분기 6.9%와 합한 올해 상반기 전체 성장률도 6.9%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 하반기에 다소 부진한 성적을 거두더라도 연간 경제 성장 목표치를 넉넉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다져놓은 걸로 진단되고
예,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거의 다 이제 7%에 근접한 그 정도의 성적.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는 그런 분석인데
네.
그렇다면 그 요인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대외적으로 수출 증가 또 대내적으로 지속적인 소비 확대가 양대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최근 국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중국의 상반기 수출이 15% 늘어난 7조 2,097억 위안, 미화로 한 1조 66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 중국 정부는 이런 그 성장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초과 달성할 거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통계국 싱지홍 대변인이 오늘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국제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이 많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두드러졌지만
예.
이 상반기 경제가 안정적이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올해 성장 목표치 초과 달성에 기반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나 경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외부에서는 이런 수치들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 같은 상반기 호성적은 말씀드린 대로 중국 당국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 달성을 보다 수월하게 해주는 걸로 영국 로이통신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당국의 힘이 될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신문 뉴욕타임즈는요, 이 중국의 그 경제 꾸준한 성장세에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중국 당국이 최근 내놓은 경제 관련 통계 수치들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건데요. 이 타임즈는 중국 정부가 경제가 약해진 기간에는 성장률을 부풀리고 고도 성장 시기에는 축소해서 발표하는 일이 최근 몇 년간 조사 결과 드러났다면서
예.
이런 통계 속임수가 이 호성적의 일정 역할을 했을 거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 이건 뭐 예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됐던 그런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 지적이 아니더라도요, 그동안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각종 통계가 수치를 부풀린 경우가 많아서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국제 전문기관의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중국 정부는 그 원인에 대해서 각 지방당국이 보고하는 수치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중앙의 경제 성장 목표 달성 압박에 따른 경쟁 심화로 그 지린성, 내몽골 자치 등 그 지역 당국이 그 통계를 과장해서 올렸다는 건데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내놨습니다.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조장을 맡고 있는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가요. 경제통계 작성 방식을 거꾸로 바꿔서 중앙이 일괄 계산해서 성단위 지방에 통보하는 하산일급제를 도입한다고 지난주 현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부터 주류 언론과의 뭐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가짜뉴스라고, 페이크뉴스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언론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은요. 가짜뉴스 언론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가짜 소식통과 매우 편향되고 사기성까지 있는 보도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적었는데요.
예.
또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토론회 질문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고 3만 3천 개에 달하는 이메일을 삭제했는데
예.
내 아들은 이 가짜 뉴스에 의해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라면서 분개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 문제를 언급을 했군요.
네.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고 또 사적인 내용과 관련돼서 이메일 수만 개를 삭제한 사실, 이게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계속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군요. 그리고 이제 그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해 6월에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있다. 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해서 이게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내내 이메일 논란이 지금 클린턴 후보를 괴롭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문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자신의 그 장남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물고 늘어진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남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주니어 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와의 만남에 관해서 여러 차례 이 말을 바꾼 사실을 지적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관련 의혹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제이 세큘러 변호사가요, 어제 ABC 방송의 디스위크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장남이 러시아 변호사와 만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을 했고요.
예.
또 트럼프 주니어 씨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될 행동이었다면은 비밀 경호국이 이날 만남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비밀 경호국 대변인은 지난해 6월에는 트럼프 주니어 씨가 뭐 경호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당시에는 트럼프 주니어 씨가 만나는 사람의 신원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6개월이 거의 다 됐는데
네.
어쨌든 지금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돼서 계속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 조사를 한 언론사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침 워싱턴포스트 신문하고 ABC 방송이 여론조사를 내놨는데요.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6%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예.
지난 4월에도 42%로 상당히 낮았는데 그보다 더 떨어진 건데요. 앞서 이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때 30%를 기록한 일이 있지만 이 임기 초반에 이렇게 낮은 지지율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거의 60%에 달하는 지지를 받았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뭐 하지만 여론조사에 또 신뢰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트럼프 주니어 씨와 러시아 변호사 간의 만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인들도 많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부적절했다고 답한 미국인이 10명 중에 6명에 달했는데요.
예.
하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은 한 절반이 적절했다고 답하는 등 지지 정당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5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 희천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 33도입니다. 황해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데요. 해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0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24도, 낮에는 31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곳에 따라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립니다. 평강, 청진, 운기 등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7월 17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에 World News.
비오에 마감 뉴스입니다. 아마르 가가시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은 오늘 영국 B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카타르 국영 언론을 해킹해 가짜 뉴스를 올렸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최근 미 정보 당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지난 5월 23일 아랍에미리트 정부 고위 관리들이 카타르 국영 언론을 해킹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늦게 카타르 국영언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자국 국왕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을 비난하고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를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정부라고 언급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고 2주 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몇몇 아랍권 나라가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등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브렉시트를 위한 영국과 유럽연합 EU의 2차 회담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관련 논의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EU 대표는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간다면서 진전을 위해 양측 방안을 비교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EU 양측은 지난 6월에 열린 1차 회담에서 회담 일정을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중국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9% 늘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와 같은 수치로 애초 예상치는 6.8%였습니다. 전문가들은 2분기 결과에 근거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티은행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6.6%에서 6.8%로 올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견고한 경제 성장률은 국제 금융시장과 중국 증권시장에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군사 분계선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군사 당국 회담을 오늘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현재 단절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적십자사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오는 8월 1일 판문점 한국 측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오늘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한국 측의 동시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현재 남북 접촉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살아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한 쿠르드 고위관리가 오늘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알바그다디가 살아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이를 99%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알바그다디의 기반이 이라크 내 알카에다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알바그다디가 보안당국의 눈을 피해 은신해 있고 은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ISIL이 전술을 바꿔 비정규전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들을 뿌리 뽑는데 3년에서 4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ISIL 지도자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에서 복무했던 정보 장교 출신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요르단 법원이 지난해 미군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한 자국 군인에게 오늘 종신 노동형을 선고했습니다. 계획적 살인 혐의로 기소된 마리크 알 타와이아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요르단 남부 알자프르 공군기지 입구에서 미군 교관 3명을 태운 차량이 기지로 진입할 때 총을 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나머지 두 명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타와이아 씨는 특정 반군 조직에 소속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타와이아 씨의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이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요르단 주재 미국 대사관 측은 이와 관련해 희생자들이 당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